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머무른 예수님이 아니고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일하시는 바로 그분을 이 시간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전 시간에 설교 드리면서 신앙 생활에 왜 힘이 없느냐 이러한 물음을 드렸습니다. 신앙 생활에 힘이 없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 힘으로 주어지지를 아니한다는 것. 그것이 그 신자의 그 신앙 생활을 좀 힘이 없게 그렇게 만들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말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면서 진짜 예수님만 믿는다고 스스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이 우리 현실에서 뭔가 우리를 좀 나은 쪽으로 인도해지고 좀 달라지게 만드는 그러한 그 나타나는 그런 증거 그런 모습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그게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 대해서 뭔가 맥빠지는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좀 시큰둥하게 해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뭐 이러한 말을 우리가 수도 없이 반복을 하며 떠들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봐야 나에게 뭐 달라진 것이 있더냐 어떤 이런 생각이 몰려올 때에 역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말에 대해서도 어떤 실감나는 증거를 현실에서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저 막연하게 뭐 함께함가 보다 이 정도로 여기고 지나쳐버리는 또 그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개 그 기대하는 게 뭐냐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뭐 길 가다가 하늘에서 돈배라도 맞아야 되고 하다 못해 백화점 경품이라도 하나 당첨돼야 뭐 하나님 함께 하는 그러한 그 어떤 실감 그런 체험을 좀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겠느냐 뭐 이러한 그 생각들을 사실상 좀 버리지를 못한 경우가 많이들 있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야 그러한 수준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신앙이 좀 수준이 깊고 또 높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모르겠으니까 그렇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다 치고 근데 대개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분들의 어떤 대화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또 믿음에 있어 증거를 자꾸 자기 현실 삶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현대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신앙이 있다 큰소리 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또 믿음의 그 체험을 소위 현실에서 했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자로 좀 큰 소리를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믿어도 뭐 그런 체험을 하지를 못했으니까 내 앞에서 끽소리 말고 한수 배워라. 그러한 얘기죠. 기도를 해도 어떤 기도의 체험을 현실에서 뭔가 주어지고 달라지는 그런 쪽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어떤 정도, 깊이 이러한 것들도 현실 세계에서 뭔가 누리고 받아지는 자꾸 이러한 것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교회 내에서 별 체험이 없는 분들, 마음은 항상 주님을 향해 있고 그 속엔 예수님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모습이면서도 또 현실은 별 달라진 게 없다, 그 하나 때문에 길을 펴지 못하고 끽소리 죽어 지내는 그런 분들이 사실상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들도 아마 인정을 하실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러한 그 분위기 속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현실과 연관시켜가지고 현실의 내 형편과 내 모습이 달라지는 것에서 어떤 증거를 찾으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신앙의 어떤 그 매력이랄지 다 잃어버리고 맥빠지는, 이거 믿어도 뭐 되는 것도 없고 자꾸 이런 마음에서 교회는 그 나와주는 자꾸 이러한 그 수준에 머물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사실상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살피면서 천사와 신자의 관계에서 천사가 어떤 존재를 하겠습니까? 신자,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낸받은 존재가 천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천사 그러면 굉장히 신비한 존재로 그렇게 여길 거라고 말입니다. 영적인 존재니까 보지 못한 존재고, 그래서 신비한 그런 존재인데, 그런 신비한 존재까지도 여러분을 섬기라고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여러분의 종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천사의 섬김을 받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얘기죠. 그걸 히브리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토록 신자된 우리를 뭔가 좀 존귀한 그런 존재로 평가하고 있지만은 정작 저와 여러분들은 신자된 나 자신에 대해 존귀함을 그렇게 어떤 높은 생각을 갖고 있지를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성경 존귀하다고 하니까 아 그래 신자가 존귀한 그런 존재인가 보구나 뭐 이런 생각은 들지 몰라도, 그런 생각 기분 좋으니까 어쨌든 그냥 받아들일지 몰라도 여러분 자신을 세상 살아가면서 또 존귀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느냐 할 때에 사실상 그것은 전무하다 이렇게 그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비록 성경은 신자를 존귀한 존재로 가지만은 우리가 막상 세상에 나갔을 때에 그런 존귀한 대접 받냐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그렇게 받는 것도 없고, 또 하나님도 역시 우리 세상에서 뭔가 높여주고 존귀하게 해주는 그런 대접하는 것도 안 보이다 보니까 이런 여러 생각들이 막 어우러져가지고 신자의 존귀함에 대해서도 막 생각 걸어버리고 신앙생활이 맥빠져버리는 그런 그 모습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결국 교회는 나오지만 몸은 교회로 나오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로 행하지를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몸은 교회를 나오는데 내 입술은 주를 말하고 있는데 마음은 예수님께로 향하지를 못하고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 뭔가 꽉 붙들려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못했을 때에 어떤 상이 날 수가 있느냐, 지난 시간 말씀을 드린 대로 혹 신자가 그런 경우에 흘러 떠내려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염려한다 이렇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여 더 간절히 삼가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자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좀 구분해가면서 그걸 생각해가면서 너희들의 그 마음을 예수께 좀 붙들어놓기 위해서 힘쓰라고 말이죠. 그럴 때에 흘러 떠내려가는 그러한 신앙은 되지를 아니할 거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으로 또 어떤 유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냐, 이걸 설명함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을, 신자의 마음을 예수께 붙들어 놓으려고 힘을 쏟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까지 막 끄집어 드리면서 예수님은 구약 때부터 이런 분으로 계시되었고 이런 분 오셨고 이렇게 일하신 분이다 계속해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은 쌓아라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좀 예수께 붙들어놓자 그 말입니다. 붙들어 나가지고 어떤 세상이 흘러가는 것처럼 세상 따라 흘러가 버리는 그런 신앙이 좀 되지 말자, 항상 우리 마음이 주께 붙들리셔서 예수만 향하는 그런 신앙 굳게 서 있자, 이게 히브리서의 기자의 의도라는 걸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건 뭐 히브리서만이 아니고 모든 성경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께 붙들기 위한 말씀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에 대해 증거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그 마음을 주님께 붙들므로 인해서 세상이 육신으로 살아가지만은 언제나 예수님을 향하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시인자는 천사보다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이제 여김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자신은 자기 자신을 천사보다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여기느냐 한번 되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린 대로 야 이렇게 내가 존귀한 존재구나 뭐 그러한 그 실감이 얼만큼 나는지가 모르겠습니다. 사실 존귀한 존재라면은 존귀한 존재답게 뭔가 대접받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귀한 존재란 분명히 대접받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신자가 존귀한 존재인데 뭔가 내가 존귀한 존재 대접받는 것이 사실상 그걸 체험하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없는 것 같다 그 말이죠. 야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 대접받고 있구나. 뭔가 이런 실감 있는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자의 존귀함에 대해서 시큰둥이 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존귀한 존재에 대해서는 대접 자체가 달라져 버립니다. 존귀하다 이것을 사람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세상의 대접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국회의원들이 한번 국회의원 되고 나면은 그것을 끊어버리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뒤에 또 되고 싶어하고 또 되고 싶어하고 항상 이런 유혹을 못 끊는다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국회의원 되고 나면은 대접 자체가 엄청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권세를 누리는 그런 쾌락이 마치 마약 같다 그래요. 국회의원 하고 있는 이 사람, 그 젊은 누군가의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참 마약 같은 것이다. 아, 그 탈란트 그 누굽니까? 그 정한용 씨. 그 양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이 국회의원은 마약 같은 것이 돼가지고 한 번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걸 누리고 나면 도저히 못 끊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대접 자체가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존귀한 존재는 아닌데 대접이 달라져 버리니까 비행기도 공짜지 뭐 열차 공짜지 뭐 이것저것 막 뭐 떠받들고 막 그래 하니까는 시야도 큰 소리 못 치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야 국회의원 이렇게 이러한 존재구나 뭔가 존귀한 존재로 착각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고 나면은 분명히 뭔가 몸에 실감 느끼는 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국회의원은 뭔가 귀한 존재, 높은 존재 이렇게 이제 분명히 여기는 것인데, 근데 신앙인에게는 그게 없단 얘기예요. 맨날 성경 종교 종교 떠들어봐야 세상 나가면은 아무도 안아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존귀한 신자에 대한 대접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없는 게 아니라 단지 그걸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다 그 말입니다. 왜? 엉뚱한 기대하기 때문에. 진짜 대접받고 있는데도 그걸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다른 대접을 기대하더라 그 말입니다. 존귀하다면은 이렇게 대접해 주셔야지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이 하나님께 존귀한 신자로 어떤 대접받기를 원합니까? 그거 뻔한 것 아닙니까? 삶을 좀 풍족하게 해주고 건강 지켜주고 자식 잘 되게 해주고 뭐 그런 대접받기를 다들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존귀한 존재라면 이렇게 대접하는 게 마땅치 않습니까? 풍족한 삶, 건강, 자식 잘 되게 해주고 이런 건 내 걸면 하나님 이건 내 소박한 꿈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 그 말이죠. 사실 삶, 뭐 살이 풍족하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면은 다 찾은 건 아닙니까? 다 가진 거죠. 근데 그걸 가 소박한 꿈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대접, 이처럼 다른 대접을 원하는데, 근데 현실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에는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팽개쳐버린 것처럼 아예 내버리고 돌아보지 아니한 것처럼 그러한 현실로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뭐 신자의 종기를 말한다 할지라도 뒤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실망과 낙심만이 우리 속에 자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를 그 수신하는 그 당시의 신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고난받는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현실은 아주 신앙의 위기만 있다 그 말입니다. 고통만 있고 어려움만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통을 벗어나고 잘되는 이런 건 보이지 않냐고,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밖에 없더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신앙이 낙심이 돼서 뭔가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해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권면하냐면은, 예수님은,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에서 어찌 살았는가 봐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존귀한 존재가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 존귀한 분이 아니냐, 그분이 이 땅에 와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낱낱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에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 간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했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읽어봐야 뭐 이게 무슨 말인지 왔다 갔다 해서 가가지고 이해가 안 되죠. 뭐 이게 복종케 하셨는지 복종치 않은 게 없다 했는데 또 복종치 보지 못했다 했었고 이게 무슨 말이 있다고 한다 죄송합니다. 이래 해놨는지 참 이 어려운 말이 아닐 수가 없는데 간단한 얘기입니다. 말은 복잡한데 내용 간단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한 분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도 주님께 복종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영광과 존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현실은 영광과 존귀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본문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천사보다 잠깐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 천사보다 못할 것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에서 천사는 존귀를 받는데 신비한 존귀를 받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천사가 높은 분인데 불구하고 세상은 그 예수를 존귀한 줄 여기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낮아진 모습으로 세상의 가장 낮은 모습 약자의 모습을 내보냈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님께 복종하게 돼 있는데 그 만물이 복종하고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온 세상이 주님께 복종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반발을 하고 주님께 핍박하는 이런 세상이다 그 말이죠. 그게 잠깐 동안 계속된 현상일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모습을 당했다는 얘기죠. 존귀한 분이 영광스러운 그런 분이. 그런데 하물며 너희는 어떻겠느냐. 그러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 복종해야 될 세상이 복종커녕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존귀한 분, 영광스러운 그 분이 오셨는데 세상으로부터는 그런 대접을 존귀한 분으로 대접을 전혀 받지를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천사보다 더 못한 대접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합니까? 세상은 아들 얘기 주지를 아니하고 아들 대우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아무리 내서 증거를 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대접을 안 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혼자 네가 아들이라 떠들어봐야 안 알아준다는 거 이게 주님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이런 걸 지금 느끼고 산다는 얘기 우리 역시도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나와가지고 네가 하나님 백성과 신자라 백날 떠들어봐야 어떤 그런 신자로서 받는 대접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대접 못 받는 거예요. 오히려 무시당하고 조롱받기 십상인 것이 이 세상이고 우리의 현실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 어떻게 말합니까? 신자라는 신분을 신자라는 이름을 가치 있고 존귀한 것 천사와 더 귀한 그러한 존재로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 어떤 존귀한 자로서 그런 모습이 현실에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지도 않더라. 어떤 대접받는 것으로 오지를 않더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로 말해봐야 세상이 안아준 것처럼 성경이 아무리 신자로 귀한 존재로 말해봐야 세상을 안 알아주는 것, 인정해주지를 아니하는 것,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스스로 흔들려버리고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그러한 상태로 전락되버릴 수밖에 전락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위기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말하면서 예수님도 그런 대접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과 존귀의 그분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와가지고 그런 대접 받았다. 예수님이 왜 그런 대접 받으셨느냐 이걸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에 대한 것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왜 그런 대접 받았느냐. 9절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장서 예수님을 천사보다 뛰어나고 존귀한 존재로 분명히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이 지금 천사들보다 더 못한 대접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천사에 대해서는 뭐 신비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데 이제 예수님은 멸시를 했다. 그런 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죽음의 그 고난 받으심을 인해서 영광과 존귀로 이제 관을 쓰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영광과 존귀라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막 세상이 막 떠받들어주는 그런 영광과 존귀 그게 추호도 아닙니다. 그 영광과 존귀는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영광받고 존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받으시고 하나님에 의해 존귀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그게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함이었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이런 죽음의 고난받으심 이런 모습으로 이런 대접받는 분 세상으로 인해 죽음받는 죽게 되는 이런 대접받는 분으로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은 죄를 범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것이에요. 죽는다는 것은. 그런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맛보기 위해서 죽음의 고난을 받는 분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영광과 존귀의 분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이런 죽기에는 그런 대접받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와 뛰어나고 존귀한 그런 분이 영광스러운 분인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한 현실은 죽음이었다는 것. 그게 예수님이었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모든 사람, 즉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다. 그럼 예수님 왜 그랬습니까? 왜 죽음을 맛봐야 하냐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복이나 주고 세상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면 그러면 우리한테 환영받고 높임받고 좋을 것인데 왜 죽음을 맛보고 돌아가시는 그러한 대접을 받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시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 예수님의 사명이라 합시다.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의 죽음을 맛보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피하려고 길을 쓰지 않습니까? 누가 죽음을 맛보려고 하겠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려 하신다는 것이 뭐냐면은 이처럼 죽음에 대해서 피하려고만 하는 그런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 무엇이냐는 것을 가르치겠다는 얘기죠.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진짜 인간다운 인간이 누구냐는 것 이걸 드러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일 우리의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는 이 일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느냐 얘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가 구원받지 않느냐 뭐 그게 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뭐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주님과 같은 그런 삶의 의식을 가지고 사느냐? 난리의 죽을 맛보신 그 예수님의 일을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긴다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되고 내가 낮아지고 섬김의 길을 가는 것이 당연한 나의 사명이라는 것. 이런 말에 대해 여러분이 어찌 생각하냐 그 말입니다. 그런 사명의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냐는 얘기죠. 신앙이 현실에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를 못하고 믿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뭐 그저 실망해버리고 믿음이 시큰둥해버리고 힘이 없이 살아가는 이런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주님과 같은 그런 사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무슨 일을 맡게 보냈느냐는 것,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겨놓고 이 땅에 보냈냐고 하는 것, 그 사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꾸 현실에서 뭔가를 찾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이요, 자신을 자꾸 불행하다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명의식이었고 오히려 소망, 이제 뭐냐 소유의식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갖고자 하는 것, 뭔가 내가 해야 될 내 책임 이걸 찾는 것이 아니고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그 욕망만 자꾸 간다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를 불행한 존재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갖고는 싶은데 가져지지를 않으니까 결국 신앙에 대해서 마음이 점차 멀어져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의 사명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타인의 유익,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죽음을 맛보신 얘기거든요. 결국 예수 안에 있는 신자에게 중요한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맛보신 이유는 오직 죽음으로 인해서 부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죽으심으로 불러들임으로 주님 부활하신 우리 동참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죽음을 맛보신 얘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고난받으심으로 죽음을 맛보시게 하는 것, 그게 몽땅 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부활을 위해서다. 다시 살 생명을 위해서 그런 일을 예수께 맡기신 것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심으로 죽음을 맛봤는데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멸시받는 그런 삶을 사셨는데 그 기간이 뭐였습니까? 잠깐 동안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동안이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팽개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게 살아간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힘들어 사는 게 부르짖는데도 아무런 응답도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팽개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잠깐 동안이라는 것, 그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를 천사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지금의 현실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대우받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잠시 잠깐 동안에 불과할 뿐이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힘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잠시 그냥 버려둔 것처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버려둔 것처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죽으시면서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그럼 버림받은 분으로 돌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래도 돌아가시는, 우리는 버림 안 받게 살려고 길을 쓰지 말자 그 말입니다. 그건 주님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주어진 사명 때문에 그런 삶을 사셨다면 우리도 주어진 사명이 있고 그런 사명을 위해서 마치 버려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정한 우리 삶의 이치니까 싫어도 그걸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게 옳은 것입니다.
근데 그런 뭔가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그 상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 존귀하신 그 영광스러우신 예수를 보내셨어. 오히려 고난받게 하시고 죽음 맛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열어보니 조금이나마 알게 된다면 낙심은 안 됩니다. 분명히 낙심은 안 되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변치 않고 믿으신다면 힘든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 뭔가 떠내려가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 굳게 붙들려 있는 그런 모습으로는 살아가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신자의 강건함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시는가, 뭐 제가 다 그 내막을 속속이 알지 못하지만은 참 힘든 그런 삶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이제 그런 그 살 현실에서 하나님에 대한 뭔가 섭섭함이 또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예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빼버리고 하나님 보면요, 자꾸 하나님에게 나 좀 잘 돼 주이소 이런 바람밖에 안 나옵니다. 아들을 어떻게 돼 있는데 아들을 대하신 하나님을 본다면은 우린 그 하나님께 세상이 받는 그런 대접 받으려는 마음은 나오지를 않을 거예요. 예수를 통해 본다면은 그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보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 맛보신 것은 구원은 오직 이 길로만 되어진다. 그 선포입니다. 나의 죽음을 대신 맛보신 거예요. 그런데 고생은 잠깐 동안이다. 고생이 잠깐이고 또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그건 역시도 잠깐입니다. 잠깐으로 끝날 인생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섭섭해하고 하는 것보다도 영원히 주어질 복된 거, 그리스도 안에 약속되어 있는 영원한 복된 거, 그걸 바라보면서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어떤 고통도 어떤 어려움도 맛보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십시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그게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길입니다. 이 길에서 여러분이 주님 바라보시고 열심히 힘을 내서 진짜 주님처럼 이 땅에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신자를 참으로 존귀한 존재라 이렇게 성경에 말을 하고 있지만은 세상 현실은 존귀한 대로 대접받기보다도 참 팽개쳐진 그런 모습, 버림받은 된 모습,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에게 대꾸도 하지 아니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참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가 세상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욕심이 있기 때문인 걸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과 존귀로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대접하셨는지 그걸 보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음 맛보신 그 주님의 그 일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는가,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주님을 따라서 이 땅에서 아무리 어떤 고생과 고난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저 잠시 잠깐 동안 이 이름을 기억하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할 일을 찾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